눈길을 뚫고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또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맴도는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요. 찬양 제목은 복음 들고 산을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찬양을 잘못 불러서 가사만 제가 읽어드리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군대에서 이 가사를 부르면, 이 찬양을 부르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군대가 산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다고 하니까 왠지 자유를 얻을 것 같고 군대에서 전역을 할것 같다는 어떤 그런 기대, 그런 기분이 드는 찬양이어서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찬양의 가사와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로 준비하며 최선의 것으로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일이 멈추지 않고 있음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그 역할이 저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가 행해지는 데 있어서 선교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를 행해지는 데 있어서 선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그 바른 이해를 통해서 건강한 선교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이 이방인을 위해 부르시고 일평생 아름다운 발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점에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첫 장면이 창세기 4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창세기 4장은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가인은 아벨을 향하여 질투를 느꼈고 그 질투가 점점 커져서 분노로 확장되어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위로의 아들인 셋을 주시게 됩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게 되는데 이때쯤, 이 시기쯤에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후 세대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을 이동할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음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기,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를 불러 모아서 누가 먼저 비를 내리게 될지 대결을 시킵니다.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에게 먼저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결과적으로 바알의 선지자들이 실패했습니다. 비를 내리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온몸을 자위하고 온갖 노력을 해도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비를 내리게 하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 비가 내려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엘리야가 과연 어떻게 비를 내리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 말씀에 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 놀라운 사건을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이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목격자를 만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에 그 결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었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자들이 되었고,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몇몇 편지들 서두와 말미에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그 편지의 내용, 그 서신에 대한 대상자를 밝힙니다. 이 지칭하는 대상은 예배 공동체를 뜻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며, 그들을 구원의 공동체로 예배자로 참여하게 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공동체로 참여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과도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끝입니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끝나는 일일까요? 우리의 역할은 그걸로 다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존 파이퍼는 선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선교의 최종 목표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표는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며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선교의 주인공이, 그 선교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은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낸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해야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전파할 자들을 보내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 자발적인 선택, 나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보내실 계획이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존 칼빈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칼빈은 복음은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자도, 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도, 그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배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사람들도 그저 우연히 모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완전한 그런 계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끊임없이 그 계획을 운영하시기 위해 선교사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저희는 수련회를 늘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딴 곳으로 가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참여 인원이 굉장히 재밌게 딱 100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형 누나들이 100명의 믿음의 용사 막 이러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련회는 말씀, 기도, GBS, 레크레이션 뭐 이렇게 진행되는 여느 평범한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강사님이 오셨는데 북한과 중국을 오가면서 선교 활동을 하셨던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은 굉장히 뜨겁고 신기하고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지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시간인 결단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100명의 청소년들에게 선교사로 결단할 사람들을 일어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께 선교의 마음을 결단하자, 하나님께 보여주자라고 하면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100명 중 몇 명이 일어났을까요? 정확히 96명이 일어났습니다. 와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그 네 명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96명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 네 명에게도 아직도 기회가 있음을 믿습니다. 네 명에게 용기를 갖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 옆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교회에 가끔 나오고 그 수련회도 억지로 끌려갔던 제 친구가 앉아 있었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친구가 이렇게 일어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민이 좀 됐습니다. 나도 일어날까 말까 하다가 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명 중 2명을 제외하고 98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회가 다시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는 안 일어난 건 확실한데 나머지 한 명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실눈을 뜨고서 한 명을 찾기 시작했는데 저 멀리서 저와 눈이 마주친 한 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이었습니다. 100명 중에 두 형제만 빼고 다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저희 형은 2011년 10월에 아프리카 루완다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100명 중에 일어나지 않은 1인이 저희가 됐습니다.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것을 믿길 바라시길 바랍니다. 선교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획된 것이 선교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계획된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주권과 모든 선택과 모든 인도하심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임을 우린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이게 됩니다. 선교를 위한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선교는 무엇을 위해 해야 할까요? 선교의 목적은 구원과 계시라고 합니다. 구원과 계시입니다. 이를 되게 잘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인데요.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총리로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총리가 된 그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때 형들은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이 동생을 팔았던 그 과오 때문에 그 동생을 마주했을 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위로했던 말씀이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여정이 단순히 요셉과 요셉의 가정을 구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요셉 이후의 세대, 요셉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그 주변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이 있었고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계시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가 아닌 이방인을 위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한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를 천지하신 온 천지 만물을 향하여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열국으로 뻗쳐나가야 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요나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계시를 선포하는 반면에 또한 열국을 향하여 구원과 계시를 선포하며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 역사 속에서 정체되고 부패한 복음을 경고하며 하나님의 살아와 계심과 모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어 알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지금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몇 년 사이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이 찾아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쩌면 더욱더 제한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놓여질지도 모릅니다. 좋아질 것이라고 희망은 하지만 어쩌면 더 나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전했던 이 바울의 상황을 보면은 바울도 녹록한 인생을 살지 않았음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로마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로마에 가고 싶어 했지만 정상적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되어져 갔습니다. 누가 봐도 처참한 몰골과 또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게 되었는데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개의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의 곁에는 이런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그 앞에서 보여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에서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을 맞이하러 온 사람들이 그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바울을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했던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해서 위로와 새 힘을 얻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랍지 않으십니까? 보냄받은 선교사는 선교사로 보냄받은 분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보내는 선교사,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이 사역이, 기도하는 이 사역이, 후원하는 이 사역이 마르지 않도록 분명히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사용될 것임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또 후원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모니를 이룰 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예배 공동체로 형성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또 다른 새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원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어떤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라는 것은 공허하게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공허하게 쏟아부어서 채워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순환하면서 우리도 그 영향을 받고 우리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더욱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이자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하는 그 선교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 기대하는 마음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일 것입니다.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를 통해 예배하는 것, 일시적인 이벤트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며 우리가 이루어야 내 일평생 일구어서 이루어내야 할 어떤 사명이자 우리의 그 일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로 통하여 우리도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으며 또 힘을 얻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간절히 믿고 또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목포로 장흥으로 선교를 떠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내리는 눈 가운데 위험하지 않게 또 그곳에 가서 다친 마음을 통하여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그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